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들 안에서 이루시사 저희들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타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배가 고프면 음식물을 찾게 되고요. 목마르면 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졸리면은 자고요. 그런 본능적으로 가진 것들, 그것이 제대로 이렇게 활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식욕이 없고, 말하자면 전혀 목마르지 않고 또 졸렵지 않고 뭐 이런 식이 됩니다. 그것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병이 들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이어트하고 하는 바람에 거식증 환자가 많아졌고요. 그거는 음식을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안 먹기 거절하게 되니까 그 거절하는 게 내 몸에 익숙돼서 습관화되어 가지고 이 음식을 먹으면 내가 뚱뚱해져 나에게 해로워 이제 그러니까 토해내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병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그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조정함으로써 우리 예, 그 육체는 병 들어갑니다. 그런데 또 스트레스 받아서 자꾸 먹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자기의 몸을 무겁게 하고 둔하게 하고 혈액순환 모든 거를 잘 이렇게 안 되게 하는데도 그것을 이렇게 방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 상태에 아주 좋은 그 반영이라고 그럴까 열매를 이렇게 나타내는 그러한 것이에요. 그래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육체라는 거는 참 정직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우리의 육체는 이렇게 그걸 나타내게 돼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고나 그런 걸 통해서 또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지금 육체에 나타난 병들의 거의 대부분은 생활병이라고 그래요. 생활에서 온 것이라 성인병이 그렇고요. 그럼 그 생활이라는 거는 하루 그렇게 해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매일에 아주 조그마한 것들이 쌓여서 육체에 커다란 문제점을 갖고 오게 되는 것이요.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한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매일 하면 다릅니다. 항상 하고 있으면 다른 거예요. 우리의 사고방식 하나가 우리의 하는 말 하나가 그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아니요. 지대한 영향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제가 복되다라는 말을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나는 복되다. 이 복되다를 어떠한 무엇으로도 깨지 아니하도록. 왜냐하면 난 복되니까. 정말 아파도 복되고 내가 가난해도 복되고 내가 어떠한 슬픔이 와도 복되고 내가 굉장히 지금 힘이 든 어떠한 문제 속에 있어도 나는 복되고 나는 복되다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자기가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들의 어떠한 것도 그것은 연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쭉 계속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되다 하는 거는 이거는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것이고 누구도 움직이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만약 잊어버리면 내가 그것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변경시켜버리면 나는 슬픈 사람이야. 나는 괴로운 사람이야. 나는 참 짐을 지고 무거운 사람이야. 나는 참 못난 사람이야. 아니 나는 잘난 사람이야. 그 내가 복되다 외에 다른 걸로 인해서 내 가치관을 갖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복된 이유는 가진 것도 아니요, 나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나의 과거도 아니고 미래의 어떠한 그러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셨으니까 복된 거예요. 복을 받았으니까 복된 것뿐이에요. 내가 복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앞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복을 그냥 선물로 받은 거예요. 받았으니까 나는 복됩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복 주신 이에게 내가 가장 마땅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은 뭐를 받았는데 내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몰라요. 내가 원하는 걸 받으면 감사가 되지만 내가 이게 아무리 좋은 거라도 원하는 거 아니면은 감사가 안 돼요. 기뻐하지 않아요. 내게 누가 이거 먹으면은 나 하면서 약을 줬는데 난 그 약은 믿을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거는 내가 먹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저 사람 주면 이게 같이 먹어야 되는지 뭘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를 염려해주고 나의 그 건강해지기를 강해지기를 원해서 주는 그 마음만은 다 받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를 염려해준다, 나를 사랑해준다 하는 건 받아요.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이 돼요? 난 사랑받는 자가 돼요. 아니, 그 물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다 하면 그분이 복을 주셨으니까 내가 기쁘다, 감사하다 이전에 뭐예요? 나는 복을 받았습니다가 화답이에요. 주셨으니까 우리 받아야 되잖아요. 물을 주셨으면 물을 받아야 되고 음식을 주셨으면 음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복을 주셨으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이고 뭔지는 나중에 점점 알아가요. 그 복이 얼마나 큰 것이고 얼마나 굉장한 것이고 정말 얼마나 아름답고 선하고 그리고 정말 보배로운 것인지 귀한 것인지는 나중에 계속 알아갑니다. 근데 복을 받았다는 복을 주셨다니까 우리는 복을 받았다를 매일 고백하는 나는 복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복을 받지 않고는 복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돈을 잔뜩 벌어서 행복해지냐? 아닙니다. 그러한 자기의 어떠한 그 비전이나 꿈이 이루어지고 자기의 욕심이나 욕구가 채워지는 그러한 그래서 오는 만족감이나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거는요, 구름 하나 오고 바람 한번 불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잔뜩 움켜쥐고 있는 것은 바람에 날아가는 겨 같다 그랬습니다. 쓰레기 잔뜩 움켜쥐고 바람에 날아가는 그러한 겨, 손가락으로 다 빠져나가는 모래, 그런 거 잔뜩 움켜쥐고서 무겁고 그것 갖고 자랑하고 그것 갖고 가치를 둔들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없어서 자유로운 거예요. 무언가를 잡고 있으면 그 손은 다른 것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품 꽉 안고 있으면 어떡해요? 다른 거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쓰레기를 안고 있으면은 하나님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못 받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비워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 선물이 복이에요. 우리 정말 한국은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서 복받기 좋아해서 복복한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복을 정해놓고 복을 달라고 그래요. 이게 복이니까 요거 주세요. 건강 주세요. 무슨 그 우리 아이들 저기 잘 자라게 해주세요. 다 머리 대고 꼬리 대지 말라고 기도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은 뭐를 만들면 꼬리도 있고 머리도 있어야 되는데 다 머리만 있으면 정말 괴물단지 되는 거죠. 누구든지 높아지려고 하고 누구든지 커지려고 그러고 누구든지 강해지려고 누구든지 온전해지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약한 걸 만들었으면 약한 것 속에서도 복을 누리면 그게 복인 거예요. 강하다고 복이 아닙니다. 저는 몸이 어려서 태어났을 때부터 약했어요. 국민학교도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거의 정말 결석한 날이 학교 간 날하고 비슷비슷할 거예요. 아침에 조회를 쓰거나 그러면은 서 있는 게 햇빛이 쬐거나 땀을 흘리면 너무 힘이 들어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체육을 거의 못했어요. 그냥 견학하는 거예요. 그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50m는 뛰는데 100m는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멀쩡한데 뭔가가 다른 사람이 가진 엔진 파워보다 조금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살면은 괜찮은데 그거를 넘치면 어떻게 고장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 국민학교 때 종합건지를 하고 해도 원인이 안 나와요. 우리는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해서 나타나지 않는데도 계속 아프다 그러면은 병원 의사가 아, 자기들이 알 수 없는 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정신적으로 또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게 굉장한 환자에게 상처가 돼요.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내가 정신적으로 뭐가 이상해 있어서 자꾸 아프지도 않은데 아프다고 느끼는 것인가? 피가 철철 나지 않는데 피가 나는 것보다 뭔가 더 다른 종류의 아픔으로 고통을 하고 꼭 진통제를 먹어야 되는데 병원이 알지 못한 의사가 찾아내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이걸 어디다가도 호소할 수 없는 거고 이건 오히려 말하면은 나만 이상하게 취급받는 거구나 하는 거를 점점 이제 알아져 갔어요. 근데 예수 믿은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병이 없다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새 사람은 병 있는 사람이 아니고 병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살리시는 대로 하나님의 그 새 피조물 된 그 새로 창조된 그 창조의 생명의 법칙대로 사니까 거기엔 병이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아담의 자손으로 갖고 태어난 우리의 육성은 이기적인 것이니까 내가 인위적으로 하고 또 갖고 태어난 것 자체가 그냥 내 감정과 내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내가 내 몸을 컨트롤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병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나를 만든 자가 아니거든요. 내 생명의 법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는 내 몸을 내 것으로 해서 내 마음과 내 삶 모든 걸 내 것으로 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컨트롤합니다. 근데 그 결과 생긴 것이 병이다는 얘기예요. 치우침이고 거기에 상함이 있고 그리고 그것만 갖다 하나님 보고 땜질해주세요. 해결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근심 중에 부르짖음에 그것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해결은 뭐냐면은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생명의 시스템 속에 너가 살아야지만 병들지 않는 자로 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삶은 저의 이기적인 것과 생활에 오는 많은 그 스트레스와 또 그런 환경에서 조성된 요구와 그런 모든 것 속에서 어떻게 해요? 병들 수밖에 없어요. 힘은 둘인데 주위의 생활은 셋, 넷을 요구하면은 두 배, 세 배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태어난 힘은 다른 사람보다 적은데 남하고 똑같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남하고 똑같이지만 나는 그게 굉장한 매일의 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열이 나고 토하고 그리고 힘들었던 그러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또 그런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그런 사람이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게 계속 정말 쌓여져 왔지요. 그래도 하나님이 또 일으켜주시고 또 일으켜주셔서 살아왔지만 그러나 육체는 아까 정직하다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애쓰고 살아도 우리가 하는 것은 뭐예요? 내 몸에 내 삶에 그 병든 거를 남겨요. 그런데 성령을 좇아서 사는 그러한 생명의 새 생명의 법칙대로 살면은 우리는 힘도 들지 않냐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는 거 아닌데 성령의 하게 하심이 우리에게 절대로 병들지 않고 상하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과 그러한 그 길을 우리에게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열매로 나타나요. 열매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겼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그 완전히 다른 시스템 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출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엔진의 동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옛날에는 100볼트였나요? 110볼트는 모르지만 지금 220이 됐지요. 그러니까 다른 미국이나 일본에서 쓰던 거 여기 그냥 갖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이제 저기 뭐야 변압기를 해가 통해서 이렇게 바꾸면 쓸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고기에 이렇게 맞도록 조그만 그 있으면 고기에 따라서 거기에서 바꿔주기 때문에 기계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고 직접 하려면 되지 않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한테 콘센트를 꼽을 수가 없어요. 나하고 하나님하고는 직접 이어지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내가 아무리 해도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지금 한국이 220볼트가 됐다면 그거가 그냥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 뭐 싸워봤자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신앙생활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조차야만 된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안 돼요. 내가 힘써 해보겠습니다. 내 가진 거 모든 거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소서 주소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은 숨을 쉽니다. 그렇다면 애긴 죽는 거예요. 엄마가 대신 숨 쉬어줄 수 없어요. 우리 아이가 막내가 태어나서 이제 병원에 있는데 입에 이렇게 젖을 넣쳐주잖아요. 그러면은 애가 숨을 안 쉬어요. 쭉쭉 빨기만 해요. 내뱉지를 않아요. 근데 병원에 있을 때는 모유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유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은 주게 하는데 네 번째로 태어난 아이니까 내가 서툴러서 애를 젖못 먹인다라고는 병원에서 생각 안 해요. 근데 애가 이거를 젖꼭지를 입에 넣지를 잘 빨지를 못해요. 보니까 이 혀 밑에 이렇게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이렇게 잘라줘서 혀가 더 나와야지만 요거를 애가 빨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 또 숨을 안 쉬는 거예요. 자꾸 쭉쭉 빨기만 하고.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코랑 여기 뺨이 입주위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시커멓게 이렇게 점점 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색깔이 변해져가고 애가 기절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걔가 숨을 쉬도록 젖꼭지를 입에서 빼줬다 넣어줬다 해줘야 돼요. 그래야 지가 그 순간 아 숨 쉬는 시간이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걔가 울면은 또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옆에서 도와줄 도리가 없는 거예요. 숨 쉬는 걸 도와주겠어요? 젖꼭지를 지가 혀로 이렇게 넣어서 빠는 거를 도와주겠어요? 그러니까 문제점을 찾아서 그걸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라고요. 걔는 또 뭐 그걸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어려서 그래서 걔를 데리고 뭐 뇌파 검사부터 여러 가지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경기를 일으키고 울면은 그대로 그 뭐랄까 기절을 해버리니까 그거가 하나의 경기처럼 이제 생각해서 뇌 검사랑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 아무 이상이 안 나와요. 간질은 아니래요. 그런데 심한 경기를 가진 아이처럼 이제 그렇게 하는데 참 정말 도와줄 도리가 없어요. 어째 어떻게 숨을 쉬나를 알지 못해요. 기절을 하면은 애가 이렇게 손 쭉 뻗어가지고서 그냥 오줌똥 다 싸고 그러고 나서 지가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인간이 애가 숨을 대신 쉬어줄 수 없고 대신 먹어줄 수 없고 나를 매일 실감을 하는 겁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가 숨 쉬는 게 당연하고 그냥 애가 젖 빠는 게 당연한데 그거를 뇌에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어떠한 생명체라도 살기 위한 거는 갖고 태어난다고 얘기해요. 근데 걔는 뇌에서 자기가 끊는다. 인위적으로 자기가 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걸 도와줄 수가 없다. 아빠가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걔 그거 낳았어요. 국민학, 걔가 이제 6살 거의 될 때까지 그렇게 했는데, 밖에 나가서 쓰러지면 울다가, 놀다가 울다 쓰러지면 아무 데나 다칠까봐, 머리를 땅 다칠까봐 그게 제일 위험했는데, 하나님 참 보호하셔서 그 아이가 여러 번 여러 가지 사고를 당했는데도 지켜주셔서 지금 만 27살 될 때까지 지켜주셨어요. 물론 지금은 안 그럽니다. 그러나 제가 그동안에 그 아이를 이렇게 하면서 배운 것은 참 엄마라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뱃속에서 난 그 깐난쟁인데도 내가 대신 숨 쉬어줄 수 없고 대신 먹어줄 수 없고 그거를 그 아이가 그 끈업 자기가 인위적으로 그냥 이렇게 멈추는 그것을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 이 세상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예요. 죽는 거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다예요. 이 세상에. 그 아이가 숨을 다시 안 주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걸 의사가 못 도와주고, 아니 그 아이 자신이 끊는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근데 우리 자신 안에는 죄를 짓는, 스스로 인위적으로 자기가 자기의 숨통을 막고 자학하고 자해하는 그러한 죄를 짓는 거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의식도 하지 아니하고 음식을 내 맘대로 하고 잠을 내 맘대로 하고 내 육체를 내 맘대로 하고 내 삶을 내 맘대로 하고 그 욕심에 이끌려서 또 세상에 칭찬받으려고 아름답다 소리 들으려고 아니면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자기의 건강을 해치고 자기의 삶을 해치면서 자기의 몸을 해치면서 하는 거예요. 그걸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반드시 결과가 나옵니다. 다행한 거는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는 먹어야 돼요. 내가 그거를 받아 먹지를 않으면 절대로 내 몸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내가 아무리 젖을 줘도 아이가 빨아 생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양식은 매일 링겔로 넣어줄 수 없어요. 물론 어떻게 해서도 살리려면은 직접 관을 뚫어서 위에다 넣어주기도 하고 장에다 넣어주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병든 거고 사실 장애지요.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야 되는 정말 비상수단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래 입에서 맛을 보며 즐기며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모든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여기서 모든 악독, 이 악독이 아까 우리가 이기적으로 나를 내 것 삼아서 하는 그러한 내 몸과 내 삶과 내 모든 것, 내 거라 하고 사는 그 모든 것 다 버리는 거죠. 그게 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악이에요. 아이가 주는 대로 받아 먹습니다. 독을 주면 독을 받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받아 먹으면 그냥 독이에요. 그것이 단맛을 위장했던 아무리 아름다운 모양으로 우리 앞에 이렇게 주어졌던 세상 것을 먹으면 우린 독이에요. 우리 육체는 빵을 먹게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말과 이 세상의 이론과 이 세상의 상식과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등돌리고 스스로 높아져서 스스로의 유익과 쾌락과 영광을 귀하는 구하는 그러한 이 세상의 모든 것, 정말 내가 만물의 영장이요 하면서 그 스스로 높아진 그러한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다 우리 영혼의 독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악한 것이에요. 정말 1년 후에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계획 세워놓고 나는 이거 할 거야 저거 할 거야 하고 그러한 것.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는 그러한 존재인데 그것 잊어버리고 천년만년 살 것 같이 땅에다가 우리는 무엇인가를 세우고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꿈이고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라고 그래요. 아니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비전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전을 떠난 내 비전은 그거는 허망한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 거를 오히려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 보니까. 주님이 머리인데 그 몸에 있는 모두가 다 머리 대신 주님의 비전을 공유하는 거지 따로 공유할 필요가 따로 가질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떤 영적 리더가 가진 비전이 예수님의 비전이 되느냐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사람이 가진 비전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좇아서 그 누구와도 같이 공유하면서 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좇는 성령을 좇는 사람은 모두 한 가지 비전 갖고 있어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를 갖고 있어요. 우리 2절에서 나오는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요 우리에게 젖을 먹이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다른 방도가 없어요. 엄마가 아기를 낳아야 젖이 나옵니다. 모든 여자가 유방을 가졌지만 그 안에서 젖을 내서 아이를 먹일 수 있는 건 아기를 낳은 산모만 갖고 있어요. 그것도 아기 먹일 동안만 나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평생 매일 먹여 살리실 수 있는 그 젖을 공급하십니다. 말씀을 공급하세요. 그러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아예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루트를 통해서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악독과 또 괴휼. 괴휼은 우리의 인간적인 꾀입니다. 얍삽빠른, 간사한, 그리고 우리 인간으로 보면 그게 지혜롭다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엔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우직해도 바보스러워도 진실하고 충실된 성실한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큰 것도 안 바라고 높은 것도 안 바라고 화려한 것도 안 바랍니다. 거짓되지 않고 진실하길 원하세요. 우리의 진실, 그거는 우리가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늘 고백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 선은 없고, 우리에게 진실은 없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합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우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것 갖고 자존심 상하고, 그것 갖고 입 내밀면 안 돼요. 스피드 리밋이 50인데 80으로 달려놓고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왜 여기 50으로 했냐, 누구 허락받고 여기 50으로 했어, 이런 식의 우리 그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리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법을 주셨는데 살림을 받는 우리가 스스로 법을 따로 갖고 있는 거예요. 스피드 리밋이 속도가 이제 제한 속도가 50인데 우리는 나는 80이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떠나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건 협박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된다. 우리는 날릴 수 없습니다. 낭떠러지에 차를 몰고 가면서 나는 안 떨어질 거야. 나는 날라서 갈 거야. 아무리 해봐도 그거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어쩌면 나를 떨어지게 그대로 내버려뒀어요. 모든 운명은 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 아는 사람이 더 하나님 원망해요. 왜 저 사람만 은사 주고 저 사람만 돈 주고 저 사람만 좋은 남편 주고 저 사람만 애 주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편안하게 사는데 왜 하나님 나만 그렇게 고생하고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나는 이렇게 약하고 온갖 자기는 불행해? 아주 그냥 온통 그 원산지 같아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린 축복받은 자, 행복한 자들입니다. 이제 제가 그 지체들을 위해서 쭉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그리고 경계해 주신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쌍한 자들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서로 동정하고 그 하는 거지만 우리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슬픔과 자기의 그런 그 내가 스스로 불행해져서 스스로 짐지고 그것에 동조해 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롭게 여기시는 것은 배은망덕한 은택을 모르는 자에게도 해 뜨고 비 내리셔서 그들을 후대하시는 것이 자비로우신 거예요. 죄를 죄가 아니라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 아니에요. 너희들이 은혜를 모르는데 너희들은 참 나를 기쁘게 하는 자다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앞으로 그대로 계속 살아도 괜찮아 그거 아니에요. 또 찬스를 주시고 또 인내하시고 또 관용하심으로써 또 돌이킬 수 있도록 거기에서 회복되고 거기에서 치유되고 정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구원의 그 은총 속에 들어갈 그 날을 하루 더 허락하시고 한 번 더 찬스를 주시는 그 후대하심이에요. 그러기 위해 살리시고 그러기 위해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돌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와 긍휼이 여기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 스스로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서 지금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를 더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하시는 것 같다 그래. 내가 못 보고 내가 못 듣고 못 깨닫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안 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한테 잘못하고 계시다고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뜻대로 이루십니다. 외식이라는 거는 남한테 보이기 위한 거죠. 속과 겉 다른 거예요.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고 마음으로부터 섬기고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고 마음으로부터 낮아지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의 중심이 없다면 우리의 종교적인 어떠한 것도 다 위선입니다. 다 외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칭찬해도 그거 소용없어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집에서 지체들과 예배드리는 데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도 서로 가릴 것이 없고 뭐 할 게 없지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그냥 우리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가면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들을지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것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는 매일 계속해서 만나고 삶이 이어져 있으니까 서로의 삶을 다 아니까 아는 그 선 위에서 또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더 깊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하고 대화와 오래 만난 사람의 대화가 다른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오래간만에 가서 어려울 때만 가서 머리 숙이고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과 응? 하나 일반인과 매일매일 생활하는 사람은 대화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매일매일 생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은 달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주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주신 것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생명의 법대로 살고 있으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떠한 그 잣대의 돌팔매질도 그리고 어떠한 정죄와 비판도 그것이 나를 어떻게도 안 하는, 다시 말하면 그것이 내게 별로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외식적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의 그 정말 하나님이 비추심을 받는 것이 오히려 익숙합니다. 왜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보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비춰주소서, 나도 깨닫게 해주소서. 왜? 죄가 있으면 토해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신 것으로, 아까 물 주셨으면 물 받아야 되잖아요. 밥 주셨으면 하나님이 주신 밥을 내가 먹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은혜로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복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비추시고 내게 무슨 복을 주셨는지 그리고 무슨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깨달아져야 된다 얘기해. 네가 받은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했는데 우리는 뭐 그냥 잠깐 눈만 감으면 잊어버려요.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머리와 가슴이 제일 멀다라고도 얘기해요. 근데 우리의 머리와 가슴은 사이즈가 뭐 다 비슷하죠. 마음으로부터 가서 머리를 지배하는 거지 머리로부터 와서 가슴은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마음 주셨어요. 이 새 마음에서부터 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부흡화되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형제들을 섬길 수 있고 주 안에서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고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생명의 법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공부해서 알아서 그렇게 해야지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세요.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 하늘에 있고 우리 생각은 땅에 있어요. 생각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사로잡아 굴복하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높아진 모든 것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반대되는 높아진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아서 다 굴복시켜서 다 파하라 그럽니다. 너의 생각을 매일 변화받으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은 그냥 거기서부터 출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는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오셨어요.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어야 내 몸도 내 생각도 그 주인의 손 아래 들어갑니다. 내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머리로 알아도 내 마음의 주인이 나면 내 감정, 내 과거, 내 계획, 내가 다 컨트롤하고 있으면 우리의 생활은 절대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겸손함으로, 엎드림으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고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법이 안 돼요. 자동차 안 타고 운전하겠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머리로는 자동차를 탄 것 같지만 우리 저기 자동차 운전을 연습할 때 보면은 그 자동차를 직접 타지 않고 기계 앞에서 화면을 넣고 핸들을 운전하는 그런 연습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자동차가 도로로 실제로 안 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그리고 외식적인 걸로 사람을 위해서라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면 그 그것은 전혀 정말 신앙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아까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냥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요. 그분이 데려가시는 곳에 우리는 같이 가는 것이고 그분의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분의 뜻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분의 비전에 동참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정말 하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야 우리는 외식적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 먼저 다 버리래요.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거 다 비슷한 그러한 지금 말씀입니다.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시기라는 거는요, 내가 되고 싶은데 내가 안 되고 남이 됐을 때, 내가 가지고 싶은데 내가 가져지지 않고 남이 가져졌을 때 우리가 갖는 아주 단순한 본능적인 그러한 악의 모습입니다. 카인의 모습입니다. 아벨을 죽이게 돼요. 시기라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을 밟고 올라서야 내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 가진 건 내가 뺏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굉장한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거예요. 행동적인 적극적인 행동이에요. 마음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시기 질투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내가 그거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네가 가져? 왜 너는 돼? 왜 나는 안 돼?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간증을 하고 나눔을 하다 보면은 형제들이 실족하는 거를 종종 봅니다.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는데 왜 저 형제에게는 주고 나한테는 안 주세요? 저 형제는 똑같이 예수 믿는데 왜 저렇게 기쁘다 그러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문제를 자기에게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편애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일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카인이었습니다. 율법학자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시기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더 인기 있었다 이게. 지금의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요, 비교 경쟁하는 시스템이에요. 거기에서 점점 더 발달되는 것이 시기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몸의 지체입니다. 다 역할이 달라요. 비교 대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 이제 지체들이 좌절하고 열등감 속에서 힘들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그, 존귀한 거는 하나밖에 없는 거지요. 당신은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라. 근데 꼭 필요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 그런다. 이 세상에 가장 내게 중요한 커다란 역할을 가진 사람은 나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라 그러는 이 세상 사람 다 죽어도 내 사랑하는 자는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똑같이 그렇게 여기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마음, 그것이 비교 경쟁하는 거예요. 모두랑 같으면 안심하고요. 그리고 정말 내가 만족감을 갖고 성취감을 갖고 그리고 기뻐하는 것은 모두 위에 특별했을 때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시기하는 것을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사랑받기 원하는 거, 칭찬받기 원하는 거, 높임받기 원하는 거, 뭔가가 인정받기 원하고 그 원하는 그것들이 내게 없고 그 누군가에게 있을 때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이유도 없이, 아니 이유가 시기지요. 결국 그 사람이 직접 뭐 한 거 아닌데, 나를 해치는 거 아닌데 그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거. 2등 하는 사람은 1등 하는 사람 없어지면 내가 1등 할 텐데 하는 거예요. 없었으면이라는 건 살인이에요. 저가 없었으면은 내가 편할 텐데, 제가 없었으면 내가 올라갈 텐데. 그리고 또 버리는 게 비방하는 말입니다. 비판입니다. 뭐 이거는 나 잘난 거예요. 나 옳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된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집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잣대에 내가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잣대를 갖고 스스로 하나님 되어 사람들의 옳고 그름과 선악을 가리는 내가 재판장 노릇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래요. 그리고 갓난아기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제 나는 스스로 정말 마땅히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마땅히 할 바를 하지 못하고 나는 주셔야 받아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낳으시고 그리고 키우시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갖고 살아야만 내가 제대로 자란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익혀지는 것이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본능은 하나님 뜻대로예요. 우리가 갖고 태어난 본능은 내 뜻대로예요. 근데 성령의 본능으로 갖고 사는 거예요. 아기가 갖고 태어난 그 본능이 그냥 엄마 젖을 빨아먹는 거였고, 그 공기를 들이마시고 뱉고, 그 갖고 태어난 시스템 속에서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가 살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낳으신 분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먹고 마시고 살도록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령을 쫓아 사는 시스템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성령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육체가 연약해서 할 수 없었던 것을 하게 하시나니 우리는 이제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젖 먹으면 자라는 거예요. 저희 이제 유리가 태어났을 때 그 일본 자매들이랑 타이완 자매랑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온 자매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한 1년 같이 양육받으면서 공동체로서 저희 집 식구들과 이제 같이 생활했어요. 근데 저희 집 식구가 4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저희 부모님과 저와 그리고 우리 장남 부부와 또 유리와 그리고 거기에 조카들, 저희 다른 애들, 우리 집 다른 애들, 그리고 또 밖에서 오는 기도하는 집 식구들, 뭐 이렇게 해서 그냥 항상 많은 식구가 있는데 거기에 일본 사람, 타이완 사람, 그리고 한국 사람이 또 와서 같이 생활을 한 거예요. 말씀을 이제 매일 예배를 통해서 나누는데 유리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유리가 뱃속에 있는 것부터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큰 며느리가 굉장히 입덧이 심했기 때문에 하여튼 아기 날 때까지 입덧을 했어요. 그리고 아기를 낳은 다음에 그 출산 빈혈로 인해서 아기를 앉지를 못했어요. 고개를 이렇게 떨어뜨리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젖도 못 먹이고 유리를 태어난 날부터 제가 돌봤어요. 근데 제가 돌보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먹이는 거잖아요. 젖이 없으니까 이제 우유를 먹이는데 먹이니까 애가 자라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 양육받는 그 저기 자매들이 일본 헌신자들이었는데 이제 신학교 그만두고 한 1년 동안 와서 있고 이렇게 한 그런 헌신자들이었어요. 아, 말씀만 매일 먹으면은 자라는구나를 안 거예요. 자라기 위한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구나. 말씀을 먹으면 그 젖을 먹으면 머리카락도 자라고 키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몸도 자라고 다 자라는구나 하는 걸 안 거예요. 근데 그게 매일매일 시간마다 해야 되는구나 한 거예요. 처음에 아기를 낳으면 2시간마다 먹여요. 밤새도 먹여요. 24시간을 계속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사람의 수고는 그 아이 살리기 위한 거예요. 걔는 지가 받아 먹어야 돼요. 근데 얘가 어떤 때는 입에다 잔뜩 품고서 삼키지를 않고 팍 뱉어요. 지가 싫으면 그렇게 해요.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면서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얼마나 사람들의 화목이 되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함이 들어가는지. 그러면서 자기들의 기억하지 못하는 어렸을 때를 그 아이들이 알게 됐어요. 나는 부모에게 상처받았고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여김받지 못하고 뭔가 그 아이들 나름대로 다 뭔가 갖고 있는데 유리가 태어나서 자라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 아 나도 이렇게 귀염받고 이렇게 돌봄받고 이러한 정말 역할을 했구나 집에서.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서 자기들의 그 삶 속에서 앞으로 하나님의 딸로서 화목해 하는 역할을 하고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고 그러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뭘 하려고 뭐 하려고 막 하는데 거기서 깨달은 거는 말씀만 매일 먹으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하게 하시는구나. 유리가 의식을 해서 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빵긋빵긋 웃고 그 아이가 자라고 그 아이가 생기 있고 그 아이가 그 살아서 자라서 변화되는 그 모든 게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그리고 감동이 되고 그리고 정말 그 역할은 유리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동일한 거예요. 내가 애기 같아지면 젖먹이 같아지면 젖만 받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절 보고 신앙 안에서 참 강건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 한 일 없어요. 훈련 받은 일도 없고 그 흔한 제자 훈련도 1대1도 모두 제가 그러한 시스템 속에서 훈련 받은 일은 없어요. 오히려 제가 남한테 한 일은 많은데 그거는 내가 훈련을 받아서 전수한 것이 아니라 1대1로 그렇게 하면서 아니 그 사람들 그렇게 양육하면서는 아기를 낳았으니까 젖을 주셔서 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적인 시스템과 그러한 훈련을 받지 않아도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우리를 키우십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런데 어떠한 선교단체에 어떠한 교회에 어떠한 시스템에 좋은 훈련을 받아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신령한 젖을 젖먹이가 사모하듯이 사모하고 젖먹이가 먹듯이 먹지 않으면은 답이 없어요. 다른 걸로는 잘할 수가 없어요. 아, 유리를 손을 잡아 빼겠어요? 발을 잡아 빼겠어요? 그에게 지혜를 뭐 주사로 주입을 하겠어요? 아니요. 근데 그 아이가 옆에서 사랑하고 또 돌봐주는 모두에게 대한 그 반응은 빵긋빵긋 웃는 거였어요. 그거보다 더한 화답이 없어요. 아, 우리는 하나님한테 빵긋빵긋 웃으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옹알이 듣듯이 화답하면 되겠구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으니까 나는 복 받았습니다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 받았습니다만 하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젖을 먹으면 그냥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십니다. 그거 믿어요? 뭔가 딴 거 해야 될 것 같은가 봐요. 아울리치 갔다 와야 되고 사역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런데 젖 먹는 걸 안 하는 거예요. 젖을 먹고 하게 하시면 하면 돼요. 근데 어린애처럼 화목제물이 되는 그러한 정말 제일 큰 사역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가 되면 돼요? 갓난아이가 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갓난아이가 돼서. 1년에 한 번만 젖 먹는 사람이 아니라 아플 때만 약 먹듯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뭐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 설교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또 말씀을 어떻게인가 그 자기의 지식적으로 알기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애기 되어서 내가 처시 본능적으로 성령 안에서 매일 필요합니다. 매일 마셔야 됩니다를 그것만 우리가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안에서 그분이 친히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우리를 키우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그걸 믿으면 돼요. 근데 애기는 의심 안 하더라고요. 애기는 그냥 믿더라고요. 우리가 애보다 지혜롭다, 애보다 뭐가 낫다는 거는 의심 많이 하는 거예요. 경계 많이 하는 거예요. 꾀가 더 악독한 것이 많고 괴휼이 많고 외식이 많고 시기가 많고 비방하는 말이 우리가 애기들보다 많습니다. 그죠? 근데 그거 버리래요. 갓난아이 같이 천국을 우리가 사모하고 받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때맞춰 말씀으로 먹이시고 공급하시고 살리시고 세우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의 씨는 우리에게 이미 심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 우리 안에 성령님 오셔서 말씀의 그 젖을 먹이시는 그 시작과 과정과 이루심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인자하심이에요. 은혜예요. 아무것도 우리는 그분에게 한 것이 없고 지금도 해드리는 것이 없고 앞으로도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그렇게 젖을 내려주십니다. 젖을 먹어서 젖 맛을 아는 아기는요 우유 싫어해요. 젖꼭지를 엄마 품에서 빨던 아이는 저 고무젖꼭지 싫어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거를만 아는 아이는 모르지 엄마 젖을. 우리는 세상에서 먹여주는 고무젖꼭지만 빨다가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젖을 빨지 못하는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 먹어야 돼요. 왜? 우리는 한 몸으로 이어져 있어서 그게 가능해요. 우리의 중재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중재자는 성령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것이 섞인 것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집어서 타먹는 애기 없어요. 내가 요리해서 골라서 타먹는 애기 없어요.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정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만 먹기를 사모하세요. 거기다 설탕 더 넣고 세상 거 더 넣으면 더 훌륭하게 내가 자라리라. 그렇게 꾀쓰지 마세요. 나는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아버지 앞에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 살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 라이프는 그 말씀으로 온전히 살 수 있어요.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오직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그러한 갓난아이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자라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꾀를 내고 판단하고 정말 잣대질하며 그러한 모든 악독과 괴휼과 위선과 비방하는 말과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그 남을 시기하는 그러한 마음 다 버리고 그러한 말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삶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기대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